오늘 설교 제목은 경건한 슬픔, 세상 슬픔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언급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세상 근심,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근심한다, 염려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실제로는 슬픔, 비통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은 사실 이걸 슬픔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말도 직역을 하면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 따라서 하는 근심이라는 얘기, 슬픔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성경 NIV 같은 경우는 godly sorrow, 그러니까 경건한 슬픔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worldly sorrow, 그래서 세상적인 슬픔,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슬픔, 혹은 이거 근심이라고 번역됐지만 근심, 슬픔이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묘사된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슬픔은 사실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있던 정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슬픔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운데 그 넘쳐오르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기쁨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요? 죄 때문에요. 그러니까 슬픔이라고 하는 정서는 수치감 혹은 절망, 낙심 또는 두려움 이런 것들과 함께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찾아온 감정 가운데 하나예요. 정서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때에는 이런 슬픔들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사도 요한이 그 마지막 날의 광경을 묘사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왜 울어요? 기뻐서 우는 눈물은 있죠, 물론.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의 슬픔을 지우시겠다고 했어요. 죄 때문에 시작된 슬픔을 지우시겠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날을 아직 맞이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직 우리는 그날을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여전히 죄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으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슬픔은 사실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하죠. 슬픔은 존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슬픔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우리가 그냥 슬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경건한 슬픔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뭘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린도후서가 쓰여진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1년 반. 더 많이 시간을 보냈던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거의 3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머물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사람들을 세운 후에 또 떠났습니다.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서 세워진 교회였고 고린도 사람들은 상당히 바울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1년 반 있었으니까요. 근데 참 이상하죠. 사람이라는 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막 하는 예수님을 찬송했던 우리가 돌변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떠나자 그 당시에는 뭐 담임 목사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순회하는 교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알아요? 추천서를 가지고 오거든요. 요한이 써줬다. 또는 베드로가 써줬다. 이런 추천서들을 가지고 와요. 근데 가지고 오는데, 문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잘못 봤기 때문에 추천서를 써준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위조 추천서를 가지고 왔던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가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굉장히 바울이 험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혹은 내가 다시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근데 다른 복음이라는 거는 뭐 완전히 딴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다 얘기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의 본질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희망을 걸게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희망을 걸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왔던 거짓 교사들이 아마 좀 외적인 스펙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강조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는 우리의 외적인 삶의 성공으로 측정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수능을 망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고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사람들의 기준, 사람들이 가진 사회적 성공의 잣대와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에 미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느냐 그러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증거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상당한 재물을 모을 수 있고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뭔가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부끄러울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잣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재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는 데다가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부추겼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어디까지 이르게 되나 하면 바울이 가짜 아니야? 그는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아직도 저렇게 두들겨 맞고 댕겨. 뭔가 이제는 젊을 땐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이제는 은퇴할 나이가 되었으면 이제는 뭔가 좀 번듯하게 좀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바울을 판단하기 시작했고 바울이 가짜일 것이다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 절 모르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큰 목사님이 되셔서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제가 큰 스님이라는 소리는 들어봤었는데 큰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니 큰 목사 정도 되려면 한 3,000명은 돼야 되잖아요. 교인이 300명도 안 되는데. 그리고 그게 축복의 증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개척해서 진리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 10년이 흘렀는데 눈에 나타나는 결과가 없어요. 그럼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함께 하시지 않거나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 사람이 신실하지 않거나 그 사람은 허접한 작은 목사이거나 그런 증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종종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사람들은 속아 넘어갔고 드디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죠. 당신의 진짜인 증거를 대세요. 저희들의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증거를 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참된 사도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는데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은 두 번째 문제였고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이 무너질까봐 가짜에 현혹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썼어요. 근데 사실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쓴 편지가 하나 있어요. 고린도 전서가 아니고요. 고린도 전서를 쓴 뒤에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쓴 편지예요. 이거를 학자들은 고린도 중서라고 제가 불러요. 그렇게 고린도 중서라고. 사실은 잃어버린 편지가 하나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든 이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거든요. 이 편지를 왜 썼을까요? 바울은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들을 성경에서 보지만 이게 바울이야 라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바울은 아주 가혹하게 심하게 질책하면서 이 편지를 썼어요. 근데 잃어버려졌죠.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후회를 했어요. 디도의 편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디도가 이 심부름을 하고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왔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않았어. 이 편지를 읽고 사람들이 아예 낙심해서 다시 일어서지 못할 지경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여전히 바울에게는 그들은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해주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바울은 더 이상 후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편지를 보고 사람들이 회개했거든요. 다 회개한 건 물론 아니에요. 근데 상당수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 소식을 듣자 바울은 말할 수 없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본문 8절과 9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한테 편지를 보내놓고 너무나 후회 막심해. 아니, 보내지 말았었어야 했는데. 근데 디도는 갔잖아요. 근데 디도가 와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라고 하는 거야.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 4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지금 이 2절부터, 7장 2절부터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7장 2절에, 4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라고 말하잖아요. 말하자면 이거는 나는 너희에 대해서 정말 큰 확신이 있어. 이제는 큰 확신이 있어. Great confidence를 얘기해요. 그리고 또 Great pride를 얘기해요. 난 너희를 정말 너희를 너무 자랑스러워. 너희가 돌아왔잖아. 너무 자랑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과 자랑은 바울사도로 하여금 위로와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합니다. 이게 13절에 하는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그러니까 심부름을 했던 디도도 너무 기뻤던 거죠. 왜 부담이 없었겠어요, 디도가.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디도도 아주 불안했던 거죠. 이 편지를 찢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심한 어조로 썼던 그 고린도 중서, 그 편지는 고린도 사람들을 정말 비통하게 만들었어요. 8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으나, 그러니까 그들을 비통하게 만든 거예요. 슬퍼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은 잠깐이었단 말이죠. 그 슬픔은 그들을 회개로 이끌어주었습니다. 진짜 회개로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이 나한테 이렇게 심하게 말할 수 있어가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아픔과 슬픔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들은 그 바울의 마음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슬픔은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슬픔, 뜻대로 하는 슬픔이라고 바울은 표현했고, 경건한 슬픔이죠.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그들 안에 이루어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슬픔은 필요한 것이라는 얘기죠. 이런 슬픔이 없으면 회개도 없으니까요. 고린도서의 본문이 바울사도의 중간 편지를 읽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에게 이제 하는 말인데, 해피엔딩을 가지고 와요. 결국은 해피엔딩을, 잠깐은 슬퍼하지만 해피엔딩을 가지고 오는 슬픔이에요. 근데 바울사도가 말하는 경건한 슬픔을 여러분은 뭐라고 정의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가 정의한 걸. 경건한 슬픔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찾아오는 슬픔이다. 아, 내가 죄를 좀,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죄를 범한 것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구나. 하는 각성이 일어날 때, 깨달음이 올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거죠. 내가 뭔가 옳다고 생각해서 주장하고 아버지하고 맞섰어요. 우리 사춘기 때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맞섰어요. 내가 옳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게 아버지를 대적한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자식은 어떻게 해요? 돌이키죠. 슬픔이 오죠. 내가 한 짓을 깨달았을 때 슬픔이 오죠. 비유컨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슬픔이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 이런 슬픔이 있어야 진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하여 라고 하는 제목에서 2항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인용을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그 위험성을 보고 느낄 뿐만 아니라 자기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더럽고 혐오스럽다는 것을 보고 느끼게 됨으로써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여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길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노력한다. 여러분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가 강의를 나중에 하겠지만 죄의 위험성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그 깨달음 그때 뭐가 오나 하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한 짓이 미운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게 얼마나 끔찍한 짓이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런 경건한 슬픔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우리가 우리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내가 깨달아야지 이런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경건한 슬픔 이런 경건한 슬픔의 자각이 탁 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경건한 슬픔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이 경건한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한 것처럼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자기의 본성과 죄성을 부패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한 말이 아버지를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 설명한다면 근데 그 말도 말이지만 그런 말을 그렇게 아버지한테 짓거릴 수 있는 그런 나를 보는 거예요. 아, 이런 자리까지 갈 수 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자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패한 본성과 존재를 깨닫는 것. 이 일이 먼저 와요. 이 경건한 슬픔이라는 은혜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보게 하세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아니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보게 하세요. 이 두 인식이 우리에게 경건한 슬픔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그 경건한 슬픔은 메울 수 없는 갭,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성 사이에 이 메울 수 없는 갭을 메울 수 없다는 걸 인정하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경건한 슬픔을 10절 상반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러니까 이런 열매를 맺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세요. 이게 제가 너무나 저 세상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느끼진 않으세요? 경건한 슬픔이라는 건 도대체 언제 우리가 어떻게 느낄 새가 있습니까? 너무 즐거운데요. 그러니까 너무 즐겁다는 말이 꼭 즐거운 일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정말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좀 더 근심하게 슬퍼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요.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로 돌아가서 기분을 전환해야 한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기분을 전환할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오락거리들, 소소한 즐거움들, 기분을 전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잠시도 어떤 그것이 경건한 슬픔이든 아니든 간에 세상의 슬픔이든 간에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잠시 머물게 하지를 않아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예전에 TV 채널이 3개 있을 때 옛날 고리적이죠. 예를 들어서 가족 오락관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웃으면 복이 와요. 일주일에 한 번 해요. 그 시간 놓치면 못 봐요. 그리고 주말의 명화. 주일날 졸게 만드는.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우리는 유튜브나 미디어 플랫폼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쉬지 않고 명절 연휴에 24시간 곱하기 3 72시간 동안 그걸 내내 볼 수 있을 만한, 그리고는 세상과 나는 관대없고 오락과 즐거움들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어쩌면 이거보다 더 하면 더하지 덜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끔찍하죠. 우리는 뭘 줄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세상에서 어떤 것도 자기의 진실을 마주할 수 없게 만드는. 이게 막 무식한 소리로 이거는 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모든 문화의 이름으로 우리를 조금 더 진지하게 자신을 대면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재미와 즐거움과 흥미거리들이 가득합니다. 그냥 영어로는 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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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 모든 게 재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기 힘든 시대에 사는가. 세상 슬픔도 있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7장 10절 하반절에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을 얘기합니다. 경건한 슬픔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면 우리 안에서 이건 진짜 좋은 거죠. 진짜 유익한 거죠. 근데 세상 근심이 있다고요. 우리는 세상 근심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세상 근심을 잊어버리는 재미거리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슬픔을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세상 슬픔은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 가지는 슬픔이다. 내 원대로 되지 않아서 슬픈 거죠. 이 세상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슬픈 거예요. 이거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래서 돈과 물질과 성공과 성취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슬픔입니다. 이 슬픔은 또 다른 슬픔으로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게 만들죠. 집착하게 하죠. 그러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원하는 게 계속 있어요. 근데 원하는 걸 계속 얻지 못해요. 계속 세속적, 세상적 슬픔에 우리를 머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병 걸리지 않으려면 재미거리를 찾아야죠. 기분 전환해야죠. 슬픔은 결국 이런 세상 슬픔은 결국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데리고 간다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7장 10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경건한 슬픔으로 다시 돌아와서 경건한 슬픔이 맺는 열매가 있어요. 일곱 가지로 바울은 설명합니다. 여기 11절에 이 말은 좀 이해하기가 그렇게 막 쉽진 않아요. 그냥 읽어가지고. 이 일곱 가지 경건한 슬픔이 만들어내는 일곱 가지 열매를 보는데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간절하게 하며 간절하게 함. 회개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고 행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무심하게 무관심하게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삶과 자신이 행동하는 것,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하게 합니다. 신앙은 그냥 살게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쓰는 글, 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지해지게 합니다. 두 번째는 변증하게 함입니다. 회개한 고린도 사람들은 이전에는 바울사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또는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자 그들은 이제는 바울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아닌데?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를 향한 그들의 충성과 사랑을 보이기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 이 변증하게 함, 이 말은 또 한편으로는 달리 해석도 가능한데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의 진정성을 증명했다. 이런 의미로도 이해를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매는 뭔가 하면 분하게 함이에요. 의분을 얘기하는데 바울사도를 대적했고 지금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바울사도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의분을 가지게 된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네 번째, 두렵게 함. 회개한 고린도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자기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됐어요.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죠. 11절 보세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이게 이제 그 목적어나 이런 것들이 다 비어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사모하는 마음은 되게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신들이 오해해왔었기 때문에 바울사도와 관계가 끊어져 버렸던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었었구나.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그리고 돌아서자 바울사도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여섯 번째는 열심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바울사도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서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랬는데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사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들이 권징을 받아야 한다고 당연히 그렇게 느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한 슬픔이 만들어내는 참된 회개는 이런 열매들을 맺어요. 이게 뭔가 하면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 보세요. 전부 내면의 변화예요. 속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열매들을 통해서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애매하지 않아요. 회개는 되게 선명한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슬픔도 열매를 맺어요. 세상 슬픔도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시편 78편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시편 78편 34절과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8편은 거의 이스라엘 역사 서사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78편 34절과 35절을 보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이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시편을 78편 되게 은혜로워요. 이 두 구절이. 그래가지고 줄을 막 긋게 되죠. 근데 뒤를 읽어보면 이게 가짜였다는 얘기예요. 그 뒤를 보세요. 36절.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하나님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하나님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34절, 35절 두 구절을 보면 이것처럼 진정성 있는 회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이게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 거 아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탐욕, 그들 안에 있는 탐욕.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표출이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죠. 근데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들을 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죽자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들의 회개가 가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34절.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고 구속자이심을 그들은 시인했고 고백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가짜예요. 경건한 슬픔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세상 슬픔이란 얘기죠. 세상 슬픔은 뭐죠? 이게 왜 가짜라는 얘기죠? 세상 슬픔이니까. 근데 여기 포인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는 사람들을 옆에서 보자 그들은 두려워졌습니다. 이 벌을 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죽음이 두렵고 형벌을 받는 게 싫었을 것이 싫었기 때문에 회개한 거죠. 그래서 가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로마 카톨릭의 참회 기도 그 기도문들이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의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을 거스른 것에 대해 진실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굽어 살피어 주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당신을 거슬러서 당신의 진노와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이게 왜 위험하다 하면 이런 기도가 당신의 형벌을 진노를 받지 않도록, 말하자면 어디에 포커스가 초점이 있나 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는 거에 초점이 있어요. 이건 자기 중심적인 회개라고요. 여기에는 죄에 대한 슬픔이 없어요. 죄를 범한 나 자신에 대한 비통함이 없어요.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했는가에 대한 아픔이 없어요. 경건한 슬픔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회개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아첨을 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혀로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속지 않죠.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회개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진짜 회개가 아닌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었다고 말해요. 이건 뭔가 하면 충성스럽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말 충성스럽지 않다는 건 이거예요. 두 개예요. 두 개 마음이. 지금 하나님한테 말은 회개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이것만 면하면 얼마든지 오케이.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그들은 성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태도는 분명히 슬픔이었습니다. 눈물을 많이 보였을 거예요. 회개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건 참된 회개로 인도할 수 없는 세상 슬픔이었다는 얘기예요. 거짓 회개의 특징은 위선과 행위를 통해서 십자가를 축소하는 거예요. 은혜를 축소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자기들이 눈물을 흘려서 될 수 있다는 생각. 내 뉘우침이 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용납하실 수 있다는 생각. 나 자신에게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국의 가정교회 가운데 좀 이단적인 그런 그 그룹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울어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그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야말로 시편 34편에 84편에 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회개한 사람들이라고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짓 회개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 뉘우침. 반복적으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뭔가 불안한 일이 터지면 우리는 갑자기 각성이 돼가지고 전에 그렇게 안 했는데 갑자기 막 기도를 열심히 하게 돼요. 근데 그 자체로는 알 수가 없죠. 이것이 경건한 슬픔이지 아니면 그냥 갑자기 두려움이 와서 내가 이런 해를 당하면 안 되잖아. 내가 지금 벌려놓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쳐가지고 내가 이걸 망하면 이거 큰일 나잖아. 이런 생각들. 다양한 것들이죠. 자기중심적인 세상 슬픔이 진짜 슬픔, 경건한 슬픔을 대체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삶의 방식으로서의 회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 세상 슬픔이 세상의 즐거움을 더 많이 추구하게 만들고 기분 전환해야 되니까 그리고 거짓 회개를 낳게 된다면 경건한 슬픔은 진짜 회개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상한 마음이요. 상한 마음. 깨진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깨져요? 죄 때문에 내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참된 회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한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에서 얘기하는 경건한 슬픔이라고요. 그 본질이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냥 얼른 빨리 회개의 행위를 통해서 모면하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건한 슬픔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잠시였고 우리 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어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 회개야. 회개에서 회개로 이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경건한 슬픔에 언제나 머물러서 그냥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는 사람처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경건한 슬픔은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머물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잠시도 머물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슬픔을 견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냥 후회와 결심이에요. 후회는 뭔지 아세요? 후회는 아,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믿을 수 없어.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다시는 실수하지 않고 잘해야지 결심하는 거예요. 후회와 결심. 전부 자기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성경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후회와 결심을 통해서 후회와 결심으로 이어지는 이 세상 근심, 세상 슬픔은 자기를 믿는 거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도전하자. 결심하는 거. 수없이 실패해봤죠.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그러나 진짜 경건한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부인하지 않고 고백합니다. 아, 실수했어. 내가 이럴 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붙잡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는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해요. 내 결심과 내 생각을 믿지 않아요. 이게 성도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경건한 슬픔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회개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경건한 슬픔을, 이런 슬픔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즐거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 경건한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복음이죠. 우린 복음이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복음 안에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린 복음을 들어야 돼요. 매주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나에게 주시는 걸 들으셔야 돼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가 교리 강의할 때에도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 연결해서 이것도 또 이렇게 탁탁탁탁 맞아요. 세상에 맞춘 것도 아닌데. 기절할 뻔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아,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룰 수 없구나.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매일 넘어지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시고 나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변하지 않아. 너를 향한 나의 태도는 바뀌지 않아.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살 길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심리학이 신학을 대신하는 시대이고 상담이 목회를, 설교를 대신하는 시대입니다. 옛날에 유학생 집회를 많이 다녔을 때가 있는데 가면 점점 바뀌는 추세가 뭔가 하면 아니 나는 설교를 하러 갔는데 밤낮 가리지 않고 상담 신청이, 왜냐하면 막 1,000명 이상 모이는 집회니까 상담 신청이 막 들어오니까 쉴 새 없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야, 너 나하고 상담하지 말고 말씀을 들어. 상담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고 상담을 원해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이게 위험한 게 뭔가 하면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조금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여기에는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를 직면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설교를, 여러분 아세요? 기분 전환용 설교가 있어요. 팟캐스트나 이런 유튜브에. 내가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기분 좋아지는 설교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텔레비에서 이제 아침에 설교 그 조씨인데 조엘 어떤 그 설교를 듣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대가 탁 와가지고 근데 김 목사 설교만 들으면 기분이 잡쳤대.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지만 자, 잠시 기분이 잡채시기를 바라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바울이 얘기하면 잠시 근심하는, 잠시 기분이 잡치시기를 바라요. 욕 나올 정도로. 잠시. 그리고 그것이 경건한 슬픔이어서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여러분 안에 만들어내요. 고객 친화적인 복음이 많은 시대에 살아요. 왜냐하면 그걸 원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고객 친화적 복음은 결국 세상 슬픔을 위로해주는 것인데, 그건 유사 복음이고 가짜 복음이죠. 값싼 은혜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현대교회의 위기 속에서 사실 제대로 목회를 한다는 거는, 제대로 설교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기분 좋아지는 교회 수두룩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원해요.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잠시 슬퍼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디도가 와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고 위로가 넘쳤어. 이걸 우리가 모두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을 이루는 세상 슬픔이 아니라 경건한 슬픔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경건한 슬픔으로 인도하는 설교, 메시지가 필요하죠. 그 복음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설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면서 복음을 만나야 돼요.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경건한 슬픔을 만들어내세요. 진짜 자기를 보게 하세요. 남들이 보이는 게 아니고 진짜 자기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잠시 슬퍼하지만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위로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우리 안에 구원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우리를 더 낮추시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는 거죠. 이런 슬픔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가, 여러분의 진짜 회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기정하세요. 결심이 아니고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기도합시다.